사도행전 5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니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우리가 어제는 아나니아에 대한 내용을 보았고요. 오늘은 삽비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 심판받아 죽임당한 사건이고요. 오늘은 그 아내가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하고 심판받아 죽임당하는 사건입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와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했으면 그냥 한꺼번에 심판을 받거나 혹은 또 다른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남편이 먼저 오고 한 3시간쯤 있다가 또 아내가 따로 온 거예요. 그래서 별개의 사건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3시간쯤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왜 이렇게 따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따로따로 온 거예요. 그의 아내가, 삽비라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이게 아내가 들어왔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직 몰라요. 그리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삽비라가 지금 베드로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베드로의 표현으로 하자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또 회개하는 심령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로 계속 거짓말을 하면 죽임당하는 그런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이것도 모르는 채 이제 베드로 앞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편과 똑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과거에 있었던 아나니아의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부터가 이제 참 묘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민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어보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지만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이고 또 양심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지금 묻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내 남편이 3시간 전에 이미 들어갔어요. 다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왔는데 남편은 보이지를 않고, 그리고서는 똑같은, 어쩌면 남편이 다 얘기했을 건데 그 내용을 지금 부인에게, 나에게 똑같이 묻는다고요. 그럼 느낌이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때 이 질문을 했을 때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찌 보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때 이 삽비라가 최소한 사도 베드로님 이게 제 남편이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이러든 아니면 다 이름이 들어서 아실 텐데 왜 또 물어보시나요?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조금만 더 예민하게 생각했으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엄마가 애들한테 공부하고 잘 집 보고 있어라, 오락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형이랑 동생이 오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동생은 놀이터에 나갔고 형만 집에 있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형을 물어봤더니만 거짓말하다 들켜가지고 형을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동생이 놀이터에서 놀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벌써 들어올 때 이게 기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엄마가 씩씩거리면서 묻습니다. 너 집 보고 있었니? 이렇게 물어요. 그럼 동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조금 이상한데? 하고 조금 예민하게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삽비라가 대답을 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베드로도 앞부분에서 아나니아에게도 이렇게 질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질문을 지금 반복하는. 만약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질문하지도 않았다면 삽비라에겐 한 번 더 은혜를 베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밖에 없느냐?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와 관련해서 책망을 하죠.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앞부분에서는 네가 왜 마음이 사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속이느냐,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만 다를 뿐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는, 이 주의 영을 시험하는 그런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속여서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죽을 때까지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건너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심판을 선포하죠.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또 심판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아내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했던 모습과 아내가 했던 모습, 아나니아가 했던 모습과 삽비라가 했던 모습이 똑같아요. 똑같은 과정, 똑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10절에 보면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또 마찬가지로 엎드러지고 죽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미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했다. 좀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이 집에 애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애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여튼 그래서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심판 선포받고 그리고 심판당하는 죽임당하는,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심판 선포를 받고 그리고 죽임당하는 똑같은 사건이 3시간 간격으로 두 번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본문 내용은 어렵지 않고요. 한 두 가지만 정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 교회를 시험하거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하는 죄악 그리고 그것에 인해서 받는 심판은 똑같았습니다. 여기서는 비록 3시간 간격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각기 다른 사건인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앞부분에 거짓말하고 심판받았죠. 3시간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거짓말하고 심판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차이가 딱 3시간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만약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만약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우리는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지금은 심판하지 않고 눈을 감아주실 거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안 속아 넘어갔잖아요. 베드로는 안 속았지만 우리 목사님은 속아. 옆에 있는 장로님은 속아. 권사님은 속아. 속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걸 보고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가 보다. 천만에요.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마음속 한편으로 좀 아쉬움이 있는,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부인에게, 삽비라에게 미리 알려주면 좀 어떠냐. 남편이 너 이것 때문에 죽었다. 너 지금 거짓말하면 너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얘기했으면 삽비라가 거짓말을 안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런 안타까움을 갖기도 하거든요.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베드로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거 내일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삽비라에게 삽비라야 너 솔직하게 대답 잘해야 된다. 네 남편 죽어서 지금 장사 지내고 왔다. 자 다시 물어볼게. 너 이게 전부 다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삽비라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다 봤기 때문에 지금 만약 우리가 아우 주님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성령님을 속였을 때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보았으니까요. 다 보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던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따먹을 때 따먹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거 보니까 참 먹을만하고 지혜롭게 할만하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거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했거든요. 그 결과 심판을 받았죠.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이거를 나에게 못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그거 할 때 왜 나를 안 막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불만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2000년 전에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질적인 내용 자체이죠. 왜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다가 나의 욕심을 거기다 일부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물질을 내놓았으니까 교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딴 사람들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거짓말이 들어오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것이 교회를 허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가? 교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신앙 상태에 대해서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있어서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나 다른 것들을 절대로 섞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 완벽한 모습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일을 하고 섬기건 무엇을 할 때에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만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조금 남보다 더 이렇게 해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의시되고 이런 마음을 절대로 가졌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결국 교회를 허무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이런 부분들은 초신자에게는 사실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직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에 늘 조심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렇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경고들을 합니다. 뭐냐면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선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기 자신이 아 난 이렇게 설교를 잘해 이렇게 으스대는 마음을 갖거나 이 정도 설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잘 섬겨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져 그게 일정 부분 책임의식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게 자기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처럼 그런 식의 마음들을 갖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왔던 생활해온 그런 성도들이건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교회잖아요. 좋을 때 넘어진 겁니다. 좋을 때 넘어지고 좋을 때 시험에 들어서 스스로 죄를 범했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초대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습니다. 땅끝에 세워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땅끝에 있는 교회들은 건강했느냐? 아닙니다. 땅끝 교회들은 다른 종류의 내적인 문제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혹은 교회가 넘어지거나 자꾸 시험에 빠질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셔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모여있는 성도들이 내부 안에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서 그게 시험거리가 되어서 교회가 넘어지는 때들이 참 많아요. 어떤 때는 1번 문제, 어떤 때는 2번 문제.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를 풍성히 받을 때에 자꾸만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더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풍성한 은혜 받았지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지게 하는 사람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겸손한 모습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를 섬기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심판받았던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일이 될 수 있음을 늘 생각하고 경성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으로 헌신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 닮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어리석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한 일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를 예외로 여기는 마음들 같기도 합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벗겨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여서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고 돌보면서도 때때로 그 마음 가운데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떠한 직분, 어떤 부분에서 교회를 섬기건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격려하건 늘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